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젤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그 목자는 양을 이끌고 초장으로 다니면서 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를 이끌고 초장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양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 구약의 모세인데요. 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궁수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 결단은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그가 궁중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겠습니까마는 그는 어릴 때부터 영아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교육을 받으면서 소년 시절까지 자랐죠.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리죠. 결국 그는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냅니다. 80세까지 그렇게 지내죠. 그 40년이 모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당하는 것을 보면서 구원하려고 일어났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원망을 하다가 또 내려놓고 원망하다가 내려놓고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이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잊혀진 존재로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모세는 양떼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모세가 우연히 양떼를 이끌어서 호렙산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갔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우연히 가다가 이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곳에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그곳이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인도하여 이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인도하여 양떼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 장면 마음속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 이 장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는 그 모습과 그냥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사실은 장차 모세가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이끌고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호렙산으로 오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은 여러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가죠. 그 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보았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모세는 그냥 80세 된 노인이었고 손에 지팡이 하나, 양을 치는 지팡이 하나 잡고 있는 그런 연약한 노인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그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파라오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쪼개어서 강물이 솟아나게 하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모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한 명의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노인이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기도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는 마지막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00여 키로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다메섹에 거의 다 가까이 왔을 때 하늘로부터 홀연히 엄청난 빛이 비춰졌죠. 그로 인해서 이 사울은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끌고 오겠다라고 기세등등했던 이 사울은 시력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구나.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었을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불쌍해 보였던 젊은 사울이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고 그가 쓴 글들이 후세에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성경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럼 바울이 되도록 한 것도 그의 기도였습니다. 눈이 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1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 유심히 보신 것은 사울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그의 인생 자체가 그의 신앙 자체가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다 흔들려 버렸죠.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르켜 주십시오. 제대로 된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가고자 하나이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모세는 80세 된 할아버지였고 힘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눈이 먼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습관이 형성될 정도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승천하시던 예수님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120명쯤 되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오로지 힘쓰다 이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오 이 프로스카르테레오 오로지 힘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자신을 붙들어 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붙들어 매었습니까? 기도에 자기 자신을 딱 붙들어 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의 사람 그들은 눈을 뜨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기도에 붙들어 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어느 교회 특별 새벽 기도의 슬로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굉장히 좋은 것이죠. 3-4-3-4 운율이 딱 떨어져서 마치 시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런 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맞습니다.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인 성공 이것도 맞습니다.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즉 그러니까 기도에도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조금 더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다가 보면은 주님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후에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증인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을 했었죠.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고 또 거대한 야외 경기장과 로마의 극장 이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비해서 120명이 모여있는 이 다락방은 참으로 초라한 것이었죠. 예루살렘에만 그때 당시 약 1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전체가 한 400만 명 정도 되는데 110만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죠. 그들 가운데 120명,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참으로 초라한 숫자였습니다.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 주여 성령을 부으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아니 저 여자들이, 남자들은 많지 않았었고 대부분이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무슨 저 여인들이 모여서 저런 거대한 거창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고 아마도 그들은 무시했을 겁니다. 이 120명 가운데 이름이 알려져 있는 몇 명, 한 10여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붙들린 그 순간부터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 역사의 물줄기는 거기에서부터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 높은 양반들이 모여있던 궁궐이나 대제사장이 있던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120명이 모여있던 그 다락방에서부터 물꼬가 터질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아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그 120명 성도들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에 의해서 그 초라한 장소에서 120명, 참으로 초라한 숫자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붙들려 있던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바뀌었는지,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작은 숫자가 기도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일어난 모든 교회 역사도 똑같습니다. 다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에 붙들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물줄기는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원리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같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합동측과 통합측에 있죠. WCC 가입 문제 때문에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너희들과 합칠 것이다 해서 합동할 것이다. 그래서 합동측, 통합측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싸워서 나뉘어지지만은 조만간 우리도 너희와 함께 통합이 될 거다 해서 통합측, 합동과 통합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장로교였습니다. 이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로서 가톨릭의 횡포에 저항하고 있던 존 낙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가 창시했던 이 장로교가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서 선교사를, 그 장로교 선교사를 우리나라로 파송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힘있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존 낙스가 장로교를 창시하게 된 그 배경에는 그의 신앙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존 낙스가 어느 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 스코틀랜드의 상황과 영국의 피해 메리 여왕이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핍박을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친구들이 보니까 존 낙스가 사라져 있어요. 존 낙스가 어디에 갔는가 찾아보니까 마당에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낙스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영국의 그 피에 메리 여왕이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때였습니다. 이때 낙스는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에 붙들려서 기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피에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메리 여왕도 기도에 붙들린 존 낙스 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존 낙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우리 스코틀랜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민족이고 너희 영국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민족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이처럼 기도하는 무릎 위에 탄생했습니다. 감리교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리교회를 창시한 목사님은 잔 웨슬리죠. 존 웨슬리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운동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국을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비탄과 슬픔과 부패와 부정과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었던 영국, 그 영국을 하나님께서는 잔 웨슬리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부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죠. 이런 웨슬리,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32세가 되던 해에 미국 선교에 나섰습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큰 폭풍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배와 그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이리저리 두려워하고 있는 이 승객들. 잔 웨슬리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목사였지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잔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눈앞에서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목도합니다. 몇 명의 청년들이 서로 둘러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에서는 두려움은 전혀 없고 오히려 평강만이 가득 넘쳐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들은 모라비안 형제의 단원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의 단은 현재 체코의 동부 지역에 있는 동부 지역, 그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결성을 한 그런 신앙단체였습니다. 이들은 가톨릭의 그러한 심한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었던 사람이 독일의 백작 진젠도르프였죠. 폭풍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잔 웨슬리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복음 전파를 하다가는 실패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진젠도르프 백작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저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을 중심으로 한 이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이 그곳에서 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백년 기도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시간시간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10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는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집회에 참석을 해서 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영국에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감리교회 산실은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이 하고 있었던 그 백년 기도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여섯 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꼭 일어나서 1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6시에 또 기도를 했고 그리고 12시에 아침 4시 그다음에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6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9시 이렇게 6번이나 그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죄 지을 틈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틈만 나면은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죄 지을 틈이 생기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 자신의 모습이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죄 지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성화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가면은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함께 기도회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잔 웨슬리의 이 부흥운동도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20명은 그리 큰 숫자가 아닙니다. 이들 대부분은 다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다 기도에 붙들린 성도들이었죠. 120명의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에 붙들리게 될 때에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붙들려져 있는가? 기도에 붙들려져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에 붙들려져 있는가?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켜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교회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막강한 러시아의 무기 앞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진들을 전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종교개혁가나 새로운 교단의 창시자가 되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남에게 전혀 돋보이지 않는 무명의 존재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단 우리가 기도에 붙들린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 순간 오로지 기도에 붙들린 성도가 되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들을 감당을 하도록 인도를 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붙들린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입술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난주에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험을 보러 갈 때에 할 수 있는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을 하러 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다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장애물이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은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은 딱 한 사람만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만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언제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면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 이 기도를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붙들린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